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처음 뵙지요. 그리고 제가 부산 사투리를 모릅니다. 부산에 왔는데 부산 말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마음에 몇 가지 이렇게 감동이 왔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부르실 때, 또 첫 곡이 가사가 많이 와닿았어요. 움직이는 교회에 대한 그런 가사들도 많이 와닿았고요.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이 그 가사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관이라는 곳을 잘 모릅니다. 처음 왔고요. 태어나서 부산을 두 번 왔는데 처음 온 거는 대학 1학년 때 왔으니까 거의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생긴 것보다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30년이 훨씬 넘은 어느 날 친구가 부산에서 있었어요. 제 대학 동기가 부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처음 부산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그 친구 때문에 있었고, 그 친구한테 제가 어제 톡을 보냈어요. 나 서울 한국에 왔다? 부산 간다. 그랬더니 놀라더라고요. 언제 왔니? 왜 가니? 그래서 말씀 나누러 간다. 그랬더니 잘 갔다 와라.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출국하거든요. 그래서 널 못 만날 것 같다. 이해해라. 뭐 이러고 왔습니다. 그것이 부산과 얽힌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혜민 집사님 이렇게 또 어린 찬양단 이렇게 보면서 우리 혜민 집사님이니까 가능한 일을 또 했구나. 독일에서 제가 있을 때 자매였어요. 팀장이었고 저희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저런 분이니까 또 여기 와서 저런 것도 하는구나. 저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감사를 드렸고요. 어린 친구들이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고운 목소리가 한국인들은 가지고 있지? 제가 여러 나라를 갔거든요. 본의 아니게 제 나이만큼의 나라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동부터 시작해서 중국이나 동남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이 없어요. 그 민족이 다 음치고, 물론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있죠. 독일이나 이태리나 그런 데 가면 성악이나 음악적으로 아주 탁월한 분들이 있긴 있는데, 보편적으로 국민 전체가 이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팝이 엄청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에게 흐르는 DNA가 그래요. 평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좋은 탤런트가 있는데 목소리를 조금 더 이렇게 힘있게 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BTS가 아니라 제가 와서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래도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BTS 좋아해요. 좋아만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한 번 들어봤어요. 근데 좋아는 하지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니라 저 정관교회 뒷문이 이렇게 문이 쫙 열리면서 BTS가 쫙 와서 찬양을 불러주면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난리 날 텐데, 제가 그래서 여기 오면서 좀 미안했어요. 부인이나 그런 친구들을 보냈어야 되는데 제가 왔습니다. 더 죄송한 건 제가 그들을 몰라요. 제가 연락한다고 올 애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제가 왔습니다. 이해하시고요.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는데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아요? 다 아는 말씀인데 너무 잘 알죠. 우린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뻔한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한 단어로 하면 뭘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제목이 이러니까 제가 그러면 기독교를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사랑이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를 한마디로 하면 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했대요. 겸손이다. 그래서 그럽니까? 그럼 두 번째는요? 그랬더니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일인지는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왕이 굉장히 존귀한 제가 살던 요르단은 왕정 정치예요. 왕이 있어요. 실제로 왕이 최고예요. 그가 지나가면 홍해가 갈라져요. 사람들이 다 비켜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분하고 악수 한번 하기를 어떻게 하면 쪽지 하나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제가 그분의 작은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랍 친구들이 만나면 꼭 조그만 쪽지를 써서 악수할 때 건네주래요. 뭘 써야 되냐고 그랬더니 원하는 거 아무거나 쓰래요. 다 들어줄 거래. 제가 뭐라고 썼겠어요? 안 썼어요. 지금 같으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한 2,000평만 주세요. 이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비자를 달라고 할까? 아니면 영주권을 달라고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은 했지만 결국은 안 했어요. 아니 한 사람의 왕도 아니고 왕의 작은 아버지를 만나는데도 그런 권세가 있는데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세상 말로 그 꼴이 맑았지도 않았어요. 죄악으로 찌든 인생의 모습이었고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고요. 어린아이는 사람이 키우는데 제일 어려워요. 태어나면서부터 글쎄요 요즘은 뭐 몇 살까지 부모 품에 있을까? 죄송합니다. 뭐 한 30살까지 있나? 아니면 결혼을 시켜도 부모님은 늘 걱정하죠. 애가 잘 살까? 싸우지는 않을까? 애는 잘 키울까? 평생 걱정하죠. 사람이란 존재는 동물은 안 그래요. 동물은 심하면은 하루살이 보세요. 하루살이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어른인데 혼자서 살아요. 하루도 안 됐는데. 동물들은 그래요. 근데 사람은 평생을 부모가 걱정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는 겸손이라는 단어에 제일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아마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니까.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으니 이 모든 일들이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은 마태복음 22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 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화를 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좋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모함을 하고요.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다 그러면은 저 유대인들의 배신자. 안 내야 된다 그러면 로마에게 신고해가지고 저는 분리주의자, 반역자, 테러리스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근데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셨죠. 그 모든 것들을 지혜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답변에 아무 소득도 못 얻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 서기관이 젊은 서기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서 묻는데 그 질문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첫째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질문은 아주 간단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 잘하시는 예수님을 사실은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의 마음도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옭아매려고 그렇게 시작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한 16년을 살다가 독일로 갔습니다. 뭐 가고 싶어 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독일이 멋있으니까 살만하니까 갔나?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간 건 아닙니다. 아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1년 동안 도망간 겁니다. 쉬려고. 그렇게 제가 살던 요르단은 한 60%에서 70%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사는데 그들은 늘 질문이 똑같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편이니? 우리 아랍 편이니? 이 얘기를 항상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편이라고 그러면 너는 나의 적이야 이러겠죠. 내가 팔레스타인 사람 너희 편이야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런데 정직한 대답은 아니죠. 저는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고 또 제가 있었을 때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너는 이라크 편이니 미국 편이니? 또 답은 동일하죠. 저는 누구의 편이 아니죠. 하나님의 편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질문을 들으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인데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다. 팔레스타인이 테러를, 폭탄 테러를 하고 이스라엘이 총과 칼로 폭탄으로 전투기로 뭐 무장한 뭐 아파치 헬기로 저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저들은 저렇게 싸울 수가 없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건 저들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 아는 것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그 사랑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고요. 여기서 머물러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발과 내 손까지 또 내 입술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오늘 IS 문제나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문제들이 세계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슬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사랑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99개가 있습니다. 이슬람 안에.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샤파, 뭐 별의별 이름이 그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100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밝혀진 건 99개라고 해서 99개의 하나님의 이름, 알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몰라요. 그건 숨겨진 이름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라고 그들이 말해요.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바울이 아덴에 가서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참, 하나님을 또 신을 섬기는 종교성이 크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절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 한 명을 나는 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데 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100개의 하나님의 이름 중에 99개는 알고 있는데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코란이나 이슬람 안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수많은 알라의 이름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몰라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걸 전하기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 2000년 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탄생하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뭐 특별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뭐 여러분들보다 더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기도 버거워요. 제가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얘네들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부모님들 그렇지 않나요? 아우 저놈의 새끼. 사랑하기 참 버거울 때가 있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그런데 제가 특별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 언제 알았냐면 제가 이슬람권에 가서 7년을 노방전도를 하고 뭐 이론상으로 노방전도 안 됩니다. 뭐 노방전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밖에서 외치고 이런 거 아니고 지혜롭게 그냥 일대일로 만나서 참하시면서 어떻게 쓰든지 그들의 마음을 여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오랜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7년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 이 아랍인들, 모슬렘들의 사랑이 가득 찼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거기까지 갔겠어요.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결혼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간 거예요. 전도사 때. 그러니 제 안에 얼마나 이 모슬렘들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을 하든. 오케이. 다 된다. 주 예수만 믿어라. 이런 마음으로 됐는데 제가 운전면허를 요르단 가서 땄거든요. 물론 중간에 한국에 와서 따서 요르단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운전하기 싫어했어요. 전도사 때.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전도사인 제가 목사님 운전하는 차를 옆에를 탔어요. 신방할 때마다. 제가 운전해드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운전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운전하면 나쁜 사람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성격.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 속으로 생각하기에 나 정도면 괜찮은 인품이야. 근데 운전하면 이 인품이 망가질 것 같아. 한국 사람도 운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배우기 쉽지 않았어요. 내 선한 인품이 망가질까 봐.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요르단 가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애가 셋이 되니까 차가 있어야 되겠다. 렌트를 해서라도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르단에서 한 5년을 살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평생 욕을 안 했습니다. 아, 평생 빼고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안 했어요. 제가 10살, 11살까지 욕을 엄청 잘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너네들이 아는 욕 다 내가 만든 걸 수도 있다. 아, 그 정도로 욕을 잘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안 했어요. 제 아래 동생한테만. 남동생인데 얘가 굉장히 거칠게 살았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거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저보다 3살 어린데 온갖 욕을 이 아이에게 다 퍼부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욕을 안 했습니다. 얼마나 선하게 보였는지 다른 사람들은 저를 다 속아서 살았습니다. 제 동생에게만. 근데 어느 날 5학년 때 이렇게 기도원 가서 막 금식하면 제가 5학년 때도 금식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자랑 한 가지 하면 제가 6살 때부터 3일 금식을 했어요. 제가 왜 했겠냐. 어머니의 등살에.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키웠어요. 그래서 5학년 때 어느 날 금식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오신 거예요. 제 입술이 얼마나 추악한지가 느껴지기 시작해서 회개를 했어요. 눈물 콧물 짜면서. 다시는 악한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회개를 하고요. 5학년 이후로 욕을 안 했어요. 남자 중학교를 가고 남자 고등학교를 갔는데도 욕을 안 하고 살았어요. 대단하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때 기도한 게 주여 제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제 입술을 더러운 것들을 다 가져가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알던 욕들이 사라졌는데 선교사가 됐어요. 전도사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 선교지에 가서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저 나쁜 놈 시키들. 내가 축복하고 하러 왔는데 축복을 줘도 못 받을 놈들. 별의별 뭐 이렇게 심한 욕은 안 합니다.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욕이었어요. 이렇게 5년이 지난 어느 날 욕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 딸들이 유치원생들 아주 어린아이였는데 갑자기 뒷자리에서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왜? 목사님이시죠? 선교사님이시죠? 근데 욕을 하시네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욕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뭐 사랑을 이야기한다는데 제 사랑이 5년짜리더라고요. 요르단에 있는 아랍인들을 향한 사랑이 5년짜리더라고요. 그 이상은 사랑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이들 때문에 욕은 없어졌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저라면 그때 5년간의 저였다면 아랍인들을 향해서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물도 가리고요, 불도 가려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사랑은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할까 말까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은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사랑의 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랑의 힘을 간증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저에게는요, 여러 사랑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어떤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제가 이라크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전쟁 때, 2003년, 2004년 때. 제가 사랑을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사랑에는 특별한 힘이 있대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까? 여러분들은 대체 어떤 사랑을 기억하실까? 우리가 사랑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렇죠? 사랑하면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 뭐 그래서 우리 맹자 어머니, 맹모 삼촌지교 다 아시잖아요? 아들의 학업을 위해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했다는 이 맹자의 어머니의 사랑. 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저희 조상, 제가 한씨거든요. 한씨죠, 한씨. 여기 한씨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조상에 한석봉이라는 위대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의 어머니가 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게 하고 호롱불 끄고 막 했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죠. 떡을 어떻게 그 불도 끄고 고르게. 어머니들은 대단하셔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혹시 불 끄고 썰지는 마세요. 손빕니다. 근데 어쨌든 한석봉 우리 조상을 생각해도 그 어머니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중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눈 우리 어거스틴, 이분이 위대한 뭐 교부가 됐다라고 말하지만 그분이 사실 젊었을 때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타락하고 막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어두운 삶을. 근데 모니카라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얘기하면 반드시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따라오잖아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제가 아는 어머니 중에 한 분이 더 계셔요. 우리 박성미라는. 모르시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모르실 거예요. 이 박성미라는 위대한 분을. 제 아내예요. 제 아내 이름이 박성미인데 어머니잖아요. 새 아이의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사역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제가 다 아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전쟁터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됐고 살다 보니까 납치도 당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뭐 이슬람 땅이니까 사막에 끌려갔으면 아마 땅 팔아 묻혔을 텐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용감하게 들어갔어요. 한날은. 알아야 되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라크에 가서도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근데 그 들어가는 날이 하필이면 사담 후세인 아들이 잡히는 날이었어요. 자, 한 명은 잡히고 한 명은 죽은 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다가 바그다드라는 도시, 신바트의 도시, 바그다드에 들어가기 직전에 해가 져버린 거예요. 근데 전쟁 때 해가 진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호텔로 그냥 들어갔어요. 바그다드 입구에 있는. 저희 사무실 겸 뭐 숙소가 있었는데 글로 안 가고 어두워지면 위험하니까 그냥 보이는 호텔. 근데 호텔이 이렇게 두 개가 서 있었어요. 마이크처럼. 큰 길을 사이에 두고. 그냥 이 호텔로 들어갔어요. 무조건 모르니까. 그래서 방 있냐? 다행히 있어서 그 당시에 11층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호텔이었는데 11층에 올라가서 방을 잡고 쉬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오는데 거의 24시간 걸렸거든요. 저희가 사는 암만이라는 곳에서 바그다드까지 오는데.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들어가서 쉬었는데 밤 한 1시, 2시 됐는데 갑자기 막 지축이 흔들리면서 소음 막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탁 일어났죠. 그러면서 아내와 아이를 딱 봤어요. 어떤 장면이 보였는지 아세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아내가 새 아이를 안고 있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여자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저는 침대에서 발딱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아내는 새 아이를 안고 있더라고. 어머니들의 위대함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위대함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가요.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이런 걸 또 봤어요. 그래서 박성미라는 어머니가 대단해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 그러실 겁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 어머니들만 그럴까요? 제가 아는 사랑의 그 단어가 딱 나오면 생각나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폭탄이 있다면 이분은 핵폭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별명도 사랑의 원자탄이시래요.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사랑은 대단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사랑의 그 사랑 자체이신 분. 이분이 예수님인 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사랑 때문에 제가 살아난 간증이 있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좀 요약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라크에서 사역할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일한 곳이 시아파들이 사는 곳. 시아파, 뭐 순이랑 시아 뭐 이렇게 이슬람의 용어인데 잘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하세요. 시아라는 종족이 있어요. 이슬람 안에. 근데 시아파 200만 명 정도가 사는 마을인데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처음에 일을 하고 들어갔을 때 우리를 받아주는 데가 없죠. 막 검문 검색하고 막.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떻게든지 입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때 그 도시에는 미군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대체 누구를 만나면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롭게 일하냐 그랬더니 시아파 최고 지도자를 만나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함부로 만나면 죽여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인에 대해서. 뭐 탈레반이나 IS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언제? 밤 9시에. 그때 오래요. 그래서 저를 운전해주는 택시기사랑 들어갔는데 뭐 영화의 한 장면이죠. 온 도시가 불이 다 꺼지고 차가 이렇게 앞에 헤드라이트만 켜고 싹 지나가면 총을 든 자들이 집차에 타가지고 이렇게 휙휙 지나가요. 그냥 뭐 영화 같아요. 근데 어쨌든 찾아갔는데 저는 목숨을 걸고 갔는데 이 사람이 내일 다시 오래요 아침에. 아 그럼 부르지를 말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10시쯤 갔어요. 우리 교회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큰 이 단상만 하겠구나. 4분의 1도 그랬지. 이 단상만 한 큰 거실에 글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막 문 몇 개를 열고 들어갔더니 딱 들어갔더니 이렇게 큰 거실이 나오는데 거기에 새까만 옷을 입은 수염이 이만큼 자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검은 아이들 머리에 못 쓴 사람들 16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혼잔데 들어오래요. 보통 아랍인들이 굉장히 그 프렌들리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면 항상 상석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오고 무엇을 마실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웰컴을 먼저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아랍에서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냉랭함. 문 열고 들어갔는데 위아래로 훑어봐요. 제가 먼저 아살라무 알레이쿰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알레이쿰 아살라무 뭐 바다는 줘요. 그러더니 대충 앉으래요. 원래 상석으로 안내를 하는데 손님은. 근데 그냥 대충 앉으래요. 대충 앉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16명이 저를 이렇게 둘러싸고 앉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들이 자기들끼리 막 쑥덕쑥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너 기독교인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무슬림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무슬림과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네 개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죠. 사자성어가 생각났어요. 뭘까요? 정면돌파. 아, 그 단어를 듣자마자 제가 얘기했어요. 나 기독교인이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죽이자. 참수시키자. 제가 아랍어를 조금 합니다. 안 들리면 감사한데 다 들려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자기들끼리 의논이 끝나요. 그래서 제가 또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면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들에게 나눴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걸 믿느냐? 그랬더니 아랍어로 아민 해요. 아민이라고 해요. 그들도. 그래?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뭐 여기서 하나님은 알라로 제가 바꿨습니다. 너희도 알라를 사랑하니? 또 아민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걸 믿니? 아민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 너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얘기는 사랑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죽으려고 이 이라크 땅에 왔겠느냐. 사랑 때문에 왔다. 아무 말 안 하더니 조금 있다가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되겠니? 할렐루야. 그 뒤로요. 그들이 저한테 보디가드를 붙여줬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살라고 총을 든 보디가드를 붙여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저를 보호해줬어요. 그 도시 안에서는. 그리고 이런 페이퍼를 하나 써줬어요. 뭐 한성호. 제가 아랍 이름이 아부카람이에요. 압둘카림 뭐 이런 이름 많이 들었죠. 카람이 제 아들 이름이 가람이에요. 이걸 아랍식으로 발음하면 카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부카람. 무슨 말이냐면 가람이 아비. 이런 뜻이에요. 맞잖아요. 제가 가람이 아빠잖아요. 그래서 아부카람. 그들이 저를 아부카람이라고 불러요. 이게 아랍식 이름이에요. 감사하게. 그래서 아부카람은 거기다 써놨어요. 아부카람 가로하고 한성호는 우리 시아파 도시 어디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이래도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의료진도 내가 데리고 올 거고요. 돈도 제가 가져올 거고요. 일도 우리가 할 거다. 너네들은 우리의 안전만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터전만 주면 된다. 이랬더니요. 4층 건물을 줬어요. 사무실로 쓰라고. 그 문서를 지금도 제가 독일에 가지고 왔어요. 이라크 갈 때 들고 가려고. 왜냐면 미군이 뺏었어요. 저희 건물을. 자기네 경찰서 한다고. 나쁜 미군들이에요. 저한테. 4층 건물인데 극장도 두 개나 들어있는 진짜 막 멋있는데 나중에 우리 찬양팀 와서 그 극장에서 막 찬양 부르면 진짜 멋있는데 근데 미군이 뺏었어요. 제가 미군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랑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은 제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죽여서 살인자가 될 그들을 살인자에서 면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제가 아는 사랑의 힘은 이런 것입니다. 요르단에서 사역하면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두 개의 아랍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다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독일로 오면서 한 교회는 이집트 목사님에게 이양을 했고요. 요르단 자매랑 결혼한 그리고 한 교회는 동역했던 한인 목사님에게 열심히 사역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한인 목사님이 하신 교회는 문을 닫았대요, 최근에.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리고 아랍교회, 그리고 이한 목사님이, 그 이집트 목사님이 이양한 교회는, 이양받은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뭐 믿거나 말거나. 그 요르단 땅에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600명이 모여요. 예,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양하게 하시고 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이한 목사님이 이집트인인데 제가 선교사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조용히 오더니 그땐 저희 교회 전도사였어요. 한 3년 정도 전도사로서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인데 이 전도사가 저한테 오더니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안다고. 근데 우리 아랍에 있는 기독교인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할 수 있는데 딱 한 종족은 사랑할 수 없다고. 누군가라고 제가 물었을 때 모슬렘입니다. 이 이슬람 속에 있는 이 모슬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제 눈앞에서 제 형제를 죽였어요. 7살 때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 있죠? 나일강변에서 걷고 있는데 내 사촌 형이 눈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 형은 10대 청소년이었죠. 근데 이렇게 그 형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탕 하더니 총을 쏜 거예요. 이 옆을 스쳐 지나가서 앞에 있는 형이 맞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모슬렘이 죽인 거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불탔어요. 수많은 교회가 제 눈앞에서 어린 때부터 지금까지 모슬렘들에 의해서 불이 탔어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 마음 이해한다. 그래도 주님은 사랑이시다. 이양 받아서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이합 목사님이. 근데 제가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사진을 보내줘요, 저한테.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2019년에 코로나 직전에 다녀왔어요. 격려차 또 보려고 갔는데 예배를 네 번 드린대요. 목요일 날 두 번, 금요일 날 두 번. 거기는 노는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정통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 근데 저희처럼 모슬렘들이 많이 오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날 드리는데 왜 네 번이나 드리냐면 좁은 공간에서 600명이 예배를 드리니까 나눠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사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박스를 메고 어디를 가는 사진을 보냈어요. 이건 뭐니? 그랬더니 구호물품이래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호물품 보낸대요. 누구한테? 모슬렘들에게. 아니 모슬렘 싫어하잖아. 근데 예배도요. 모슬렘 예배를 일주일에 두 번 드리고요. 모슬렘들만 온대요. 또 기독교인들만 오는 예배를 따로 두 번 드리고. 모슬렘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슬렘을 위해서 예배를 따로 드려요. 일주일에 두 번.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눠줘요. 모슬렘들에게 구호품을. 저는요, 이 전도사, 이 목사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내가 있을 때는 저한테 와서 모슬렘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할 수 있지만 모슬렘은 안 됩니다. 이랬던 친구인데 제가 없으니까 모슬렘에게 구호물품을 줘요. 그냥 주겠어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주님은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아, 사랑은 용서구나. 용서가 되는구나. 용서랑 관련된 간증이 또 있는데 안 할게요. 시간 관계상. 이 친구만 바라봐도 이게 가능하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구나. 세상의 사랑의 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랑은 용서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섬김이에요. 제가 부산에 와서 뭐 선교사기 때문에 많은 섬김을 경험했죠. 저희들은 뭐 줄 게 없습니다. 선교사가 뭘 주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을 오거나 또 귀한 목사님들을 뵈면 섬김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어제죠. 제가 어제 부산에 왔는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요. 제가 도착한 시간부터 제가 잠들 때까지 거의 같이 계시면서 차 태워주시고 바다도 구경 못했을까 봐 바다도 보여주시고 제가 부산 앞바다를 몇 년 만에? 30여 년 만에 봤잖아요. 바다 자체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사는 곳이 그랬기 때문에. 홍해는 봤어요. 제가 살았던 요르단엔 홍해가 있어서. 이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시겠다. 저는 홍해를 보고 살았고요. 심심하면 사해로 드라이브를 갔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요단강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죠. 근데 어쨌든 섬김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받으면서 참 행복했고요. 또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혜민 자매님, 우리 혜민 집사님한테 저희가 독일에 있을 때도 많은 섬김을 받았어요. 자매가 뭐 우리 아이들 챙겨주고 저희들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이런 걸 기억해보면 참 섬김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대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왜 이러실까? 이 자매는 대체 왜 이럴까? 자기나 잘 살지. 이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죠? 왜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으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이 진짜 예수님은 이런 걸 또 왜 우리에게 강요하실까? 왜 이분들은 이런 섬김을 그냥 하실까?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까? 왜 납치를 당해도 아랍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까? 왜 나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걸 전해야 될만 했을까? 이유는 하나였죠. 사랑 때문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우리 또 자매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건 사랑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오늘 앞에 찬양 부른 것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교회를 그렇게 아랍에서 두 개를 개척하고 독일에 와서 한인교회를 만나기 전까지 또 그 아랍인들 모아가지고 가정 예배드리고요. 가정 모임을 했어요. 한 3, 4년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교회를 하나 또 개척을 했어요. 우리 혜민 집사님이 잘 아시는 오펜박이라는 지역에 쿠르드인들, 시리아 난민인데 쿠르드계 시리아 난민. 그래서 쿠르드 이름도 멋있게 졌어요. 성령의 불.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지었어요. 저는 다 직접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불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뭐 많이 모이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잘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안에 전도사가 한 명 세워지고 아자드라는 전도사가 쿠르드어로 유튜브에 찬양을 올려요. 쿠르드 민족에겐 찬양이 없습니다. 다 모슬렘이기 때문에 100% 모슬렘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겨서 이렇게 아자드 전도사 같은 경우는 신학을 해서 올 3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로 세우고 했는데 아랍어가 아니죠. 쿠르드어로 찬양을 한 열몇 곡을 자기가 작사 작곡 다 해가지고 그리고 곧 죽어도 스튜디오에서 해야 된다고 스튜디오 가서 했어요.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냥 하지. 굳이 스튜디오 가서 한다고. 근데 멋있게 했어요. 반주도 넣고 그래서 찬양이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그리고 자기 설교, 쿠르드어로 하는 자기 설교도 올려놓고 있어요. 이런 걸 합니다. 지금은 제가 한인교회 사역을 합니다. 마인주중앙교회에서 불러주셔서 그 뭐 가정도 기적이지만 그건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 직접 들으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마인주중앙교회라는 교회에 청빙이 되어서 지금은 한인교회 목사로서 또 사역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지 지금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사랑 때문일 겁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론이 끝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한 4분짜리 보고 제가 결론 내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 사랑은 용서라고 그랬고 사랑은 섬김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되면서 한국 교회가 예배가 굉장히 다쳤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그냥 한두 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것이 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와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건가,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리고 이웃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 기독교의 정신,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어떻게 나눌 건가, 보여줄 건가, 결국은 전 예배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코로나가 다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한 가지 굉장히 좋은 것이 있다면 진정한 예배자를 찾게 합니다. 누가 정말 예배를 진정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느냐, 코로나가 밝혀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영상 앞에 앉아있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돌아본다면 잠옷을 입고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영상을 켜놓고 내 모습은 안 보이게 줌을 꺼놓고 잠가놓고 내 할 일 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제가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참 편했던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아무도 저를 몰라요. 뭐 사막에 가서 내가 뭘 한들 뭘 알겠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나를 알 사람이 없어요. 물론 주변에 선교사님들 있지만 문 잠그고 없는 것처럼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저를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안 친하면 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내 거룩함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배자로 서 있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는 압니다. 코로나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내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런 기회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아내에게 고마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모든 아내들이요, 그들은 강한 자들이잖아요. 경건한 감시자였어요. 아내가 도덕성이 저보다 높아요. 많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다가 약간의 그 기교를 부리는 듯하면 그것도 거짓말이 아닐까? 막 쑤셔요. 조금만 거룩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으면 바로 태클 걸어요. 작은 면도날로 싹 긋는 게 아니라 큰 칼로 후벼 파요. 아내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삶에서만 그러지 말고, 삶에서만 바가지로 그러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남편을 경건하게 세우는 그런 아내가 되십시오. 그런 남편들은요, 저도 잘 안 되는 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말 잘 들으세요. 뭐 아내 말 들어서 손해 날 건 없대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저도 굉장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아내 말 잘 듣고 순종하면 잘 된답니다. 그분들이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잘 안 지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예배자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이 젊은 서기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어요. 뭐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가 시작은 나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진리를 말했어요. 지혜롭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너와 멀지 않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랑은 용서라는 것, 사랑은 섬김이라는 것, 사랑은 예배라는 것, 이것을 오늘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찬양 부르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제 카톡방에 써있는 찬양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사랑한다 딸들아 내가 너를 정말로 축복한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랑하노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기도 버겁고요.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요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사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